출애굽기 178번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은 이해하기 쉬운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을 다 읽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의 시작에서 이 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 첫째는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구약, 특별히 어떤 책들을 읽을 때 구약에는 신약에서 계시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의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지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성하고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모든 예표들에 관하여 읽을 수는 있으나 이것들의 의미를 알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표들의 의미를 아는데 도움을 얻으려면 구약의 기록이 다만 옛날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지 역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옛날 사람들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관련된 영적이고 거룩한 많은 것들이 이 책 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어진 언약의 회복. 둘째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34장을 볼 때 우리는 또 이 장에 깨어진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장에 기록된 많은 것들은 전에 주어진 것의 반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되풀이 되는 장, 즉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는 장입니다. 이 장의 거의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문 동안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깨어졌었습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증거의 두 판들은 깨어졌고 버려졌습니다. 이 언약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의하여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판들을 받은 이들에 의하여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가 없었다면 언약이 깨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동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신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주 강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과 어느 누구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거나 방해받으실 수 있으나 멈추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치를 지키셔야 했으므로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동반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이 중재자는 백성을 위해 화해시킬 수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모세가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과 다루었던 모든 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말한 것에 찬성하시고 그가 간청한 것을 승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으신 후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판들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34장은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화해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말할 근거를 갖게 되셨습니다. 34장 1절의 제안은 모세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행했던 화해는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화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34장 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는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실 수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과 모세를 위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산 꼭대기의 만남을 위하여 모세는 올라가야 했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혼자서 주님과 만남. 4절과 5절은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과 주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올라가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아침 전에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에 따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아침에 만나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3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다음 날 아침에 그분과 함께 만날 것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단지 아침에 올라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아침, 즉 다음 날 아침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은 그날 일찍 그분과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충만한 빛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일몰때가 아니라 일출때여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 입구는 모두 동편, 즉 해 뜨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길은 비단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길은 해가 지는 쪽이 아닌 해가 뜨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34장 3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산 위에 올라올 때 누구도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주님께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양과 소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모든 소유물도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들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 모두가 혼자서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께 데려가서는 안 되며 어느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주님께 올라갈 때 우리는 혼자 그분에게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내버려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어디에 갈 때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실행은 좋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만날 때에 형제는 산 밑에 그의 아내를 내버려 두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잊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유물, 당신의 교육, 당신의 직업, 당신의 장래를 잊어버리십시오.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말고 어느 것도 가져가지 말고 다만 혼자서 주님에게로 가십시오. 혼자서 주님과 만날 때 우리의 필수품까지도 없어야 합니다. 모세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잠자기 위한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나 잠자는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과 소유물과 우리의 필수품까지도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함께 만나기 위하여 모세는 올라갔고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중간 지점에서 만났고 이 중간 지점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번역자들에게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와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가 그분과 말한 것으로 번역해야 합니까? 그분이 그와 말씀하신 것의 번역은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가 그분과 말한 것은 모세가 주님과 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전자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중점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은 모세 얼굴의 살같이 주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빛났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 장에서 모세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6절과 7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따르면 모세는 엎드려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가 이와 같이 주님께 말한 후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모세가 이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주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주입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혼자서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너무 많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주입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입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의 어떤 것도 당신에게 주입하시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그분에게서 온 주입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하시는 대신 주님은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와의 긴 대화의 마지막에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판들 위에 십계명을 쓰시는 것이 그분의 주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요 부담은 이 장의 10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 있는 것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긴 대화를 봅니다. 이 구절은 십계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모세였다면 이것을 물으면서 주님,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위에 쓰실 수 있도록 돌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때 놀랐을 것이며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관해서 어떤 것도 물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위치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위치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나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분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신 후 주님은 계속해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일을 약속하신 것과 이 놀라운 일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패배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들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성전을 갖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그분의 성전을 갖기만 하면 그분의 백성의 상황은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과 합당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들은 땅에서 합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합당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과 땅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예표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환경들과 대적들에 의하여 좌절당했으며 내적으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좌절당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던 까닭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50년 이상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우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역에 수고해왔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사실이며 객관적인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분의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좋은 땅으로 이끄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끄실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모든 대적들을 패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좋은 땅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든 다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 그런 다음 주님은 우상 숭배의 올무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주님은 17절에서 이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올무를 주의하라. 지금 모든 땅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땅으로 들어간 후 너희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의하여 올무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일과 문제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온통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한 예로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람이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많은 싸움과 전쟁들은 그들이 우상들을 가진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가졌을 때마다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영적인 생활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체험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 우상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대적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 안으로 이끄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언약을 언급하는 장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우상 숭배의 위험성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땅의 누림을 전폐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뺏는 것들, 즉 우상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전폐시키거나 파괴시켰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간증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누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전화로 이야기하는 데 쓰면서 기도할 시간은 10분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야기할 시간이나 힘은 있으나 기도할 시간이나 힘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이들은 신문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으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흥미가 없고 성경을 읽으려는 갈망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우상에 관심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우상에 관심합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상 십계명의 처음 세 가지의 반복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실행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련됩니다. 나중에 2장에서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처음 네 계명들이 2장에서 모두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의 관계에 관한 여섯 가지 계명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즉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에 우리 모두가 인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 숭배에 관한 그분의 경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하시며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우상 숭배를 정죄하십니다.